우리는 잠시 멈춤의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주시는 걸까요? 스스로 좀 돌아보라라고 하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울 좀 봐라라는 거죠. 내 모습도 보고요. 교회의 모습도 돌아보고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모습도 돌아보기에 우리는 가정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과 기대의 바램으로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도라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간절하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우리는 그 교회 중에 하나인 가정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한 간절함으로 벌써 오래전에 교회에 대한 스케치를 골로새서에 담아두었습니다. 그 스케치에 우리가 어제 가정의 교회를 색칠해 보았고요. 또 하나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곧 돌아가야 할 우리의 일상, 일터, 그곳을 어떻게 스케치해 두었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색칠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토닥토닥 공동체의 두 번째 일터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3장 22절부터 4장 1절까지 본문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4장 1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성도에게는 교회 밖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첫 교회는 지난 주일의 가정, 그리고 또 다른 교회가 있는데 오늘 나눌 일터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바른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가정을 세움과 동일하게 그만큼 일터에서도 우리의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변질되고 부패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냉장고 안에서도 음식은 변질됩니다. 교회와 우리의 신앙도 변질되는 것, 부패 막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중세 교부들로부터 잘못된 신학과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변질된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 종교개혁의 모토가 세 가지였는데 첫째는 오직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솔라 피데.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사제에게 사죄하거나 고해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모토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용서는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것이지 교황의 권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변질되었으니까, 바뀌어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자.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을 회복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있는 때에 전 세계는 계몽주의라고 하는 신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신앙인 할것 없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계몽주의를 통하여서 세상이 변화였고, 그때 사람들은 일터, 직장, 직업, 이러한 생소한 단어들을 듣게 되고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교회 또한 새로운 신학, 또 새로운 것들을 지침에 두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가정에 머물다가 이제 또 다른 공동체가 생겨났는데 소위 직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인이 갖는 직업의 의미는 무엇인가? 일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계몽주의 때 교회는 일터에 관해서 세 가지로 정립했습니다. 첫째는 신앙인에게 직업이란 청지기 의식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한 부분을 관리하라고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은 아담에게 맡기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곳을 성실하게 책임져야 하며 이곳에서 우리의 자아가 실현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필요한 재물들이 있는데 이것은 일터를 통해서 공급받고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타인에게 봉사해야 되는데 봉사에 필요한 재물 또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함을 통하여서 얻어진다라는 관념, 물질에 대한 관이 생겨난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가정을 벗어나서 다 모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흩어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릴 것인가? 직장, 직업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정의하였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일터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빛을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곧 리오픈되는 우리 뉴욕의 일상생활에 들어가실 때 우리 사랑하는 하은교회 가족들이 그 일터에서 빛이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자, 그러면 생업의 현장, 일터는 어떤 곳일까요? 물론 우리가 일하는 곳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이어야 할 것이고요. 은퇴하신 분들은 머무는 곳일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서 교제하는 모든 곳이 생업의 현장입니다. 아기 엄마는 아이를 돌보는 곳도 생업의 현장입니다. 바로 이런 모든 곳에서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빛을 발해야 될까요? 그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빛을 발하는 걸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변질되었을 때 개혁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개혁을 통하여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개혁했을까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본적인 것을 통하여서 바울은 오늘 일터 교회에 관해서 오늘 골로새서에 미리 스케치해 두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끄집어내 보십시다.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쉽게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표현을 잘 하지 않는데 유난히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는 아주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철학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어휘가 풍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단어를 반복해서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강조하고 싶어서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매 절마다 들어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는 주님을 떠나는 자리가 아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일터도 교회와 같이, 가정과 같이 주님과 늘 연결되어 있는 자리가 우리의 일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터도 우리의 교회인 것입니다. 모든 절마다 주님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일 가정교회에서는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녀가 주의 말로 서로 토닥토닥거려주는 토닥토닥 공동체다라고 했습니다. 생업의 현장, 우리의 일터는 어떻게 토닥여야 되는가? 23절 보니까 죽게 하듯 하라라고 했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이름을 마구잡이로 들먹이지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인이냐, 내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이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입증할까요?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통해서 나의 영성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면 바른 영성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아도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아껴주는 마음이 있다면 성경을 열 번이나 읽지 않아도 기독교 영성의 본질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터에서 다른 사람을 그저 찾아오는 손님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이익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인격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주님은 바로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존중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즉 아픔을 공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깊은 공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태주 시인 아주 유명하지요. 그분이 풀꽃을 보면서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산책하다가 풀꽃을 지나가지 아니하고 그 풀에 핀 꽃을 보면서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바로 네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참 좋은 시죠. 감동이 없는 것 같지만 느낌이 그렇습니다. 꽃 하나도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길거리에 핀 잡초이지만 그 잡초에 공감했다라는 겁니다. 공감하니까 위로가 나오는 겁니다. 공감하지 않으면 절대 위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꽃을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정말 예쁘다. 오래 두고 보니까 정말 사랑스럽다.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이 바로 너 풀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시는데 왜 저에게 질문을 하지 않으시죠? 자유롭게 한다. 내가 어디 묶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묶이지 않는 이유가,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가 진리에 있다.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했습니까? 때로는 참 어렵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사는 사람, 때로는 타인을 진정성 있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내가 진실하게 사는 거고요. 그 진실하게 사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정말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대할 때 내 삶에서 비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자들에게 수사학을 가르칠 때 사람을 설득하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자, 이제 비즈니스로 돌아가면 여러분 설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세 가지 잘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사람을 설득하는가? 첫째는 로고스입니다. 역시 이 철학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사람은 설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만 들어오면 설득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파토스가 있어야 합니다. 치토스 아닙니다. 파토스입니다. 그 파토스란 무엇인가 하면 패션, 열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툭 던져준다고 설득되어지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열정을 가져서 전해야 사람이 설득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로고스와 파토스,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으로 전하면 사람들이 다 설득되느냐? 아리스토텔레스가 보니까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에토스, 영어로 ethic. 우리는 윤리라고 번역하지만 관계성에서 보면 신뢰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신뢰성이 있어야 설득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과 열정 그리고 이 관계의 신뢰성이 있을 때 비로소 설득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터로 돌아가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처음 시간에 말씀이 있었다. 하나님이 말씀이다 라는 분명한 뜻이지만 하지만 해석해 보십시오. 태초라고 하는 것은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전할 수 있으려면 바로 우리는 서로의 신뢰성,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멈췄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열정과 신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일터가 부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몇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positive behavior, 긍정적인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종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노예, slave를 얘기한 것입니다. 누가 노예가 됩니까? 자기가 원해서 노예된 사람이 없습니다. 전쟁 중에 포로가 되었던가 빚에 팔렸던가. 즉 노예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만 그 일에 푸쉬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자아가 손상된 것이죠. 사람은 자아가 손상되면 짜증이 납니다.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거티브적인 이 마음의 인격이 형성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아가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자녀들의 자아가 손상되면 권위, 부모에게 네거티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부정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정적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부정적인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이다, 모든 게 좋은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처한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아, 비록 종이지만 초라한 자리지만 그 상황, 그 처지를 그냥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으로 알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꾀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했습니다. 종된 상황, 내가 왜 종되었느냐, 내 위에 있는 상전은 왜 이러느냐, 왜 하필 이때 코로나가 왔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름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이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름다워야 남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풀꽃 하나가 시인에게 감동을 주고 시인의 그 언어가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듯이 우리도 아름다워야 감동을 줄 수 있고 감동받아야 설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 그러한 교회가 바로 우리의 일터인 것입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일터에서 뭇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그 감동으로 토닥거려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여러분의 일터가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자, 파지티브 비헤이비어가 있으면 이제 액티브 비헤이비어, 적극적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23절을 다시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라고 있습니다. With all your heart.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행동은 아름답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인가? 마음입니다. 교회는 마음으로, 또 마음을 다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생명의 삶 기억나십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서 섬기면서 이웃은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우리 일터에서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찾아오는 일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한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성경책을 옆에 끼고 교회 다니는 거룩한 모습이 성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내가 상대방을 대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는 성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하나 단서를 달아두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이든 상전이든 내가 일하는 사람이든 아니면은 일을 시키는 사람이든 간에 우리는 모든 것을 주께 하듯 마음을 하나님께 하듯 동일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모든 것은 평가되고 있습니다. 멈추었던 이 시기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결코 종의 수고가 상실되지 않습니다.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어떤 일도 주님과 무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일도 생업의 일도 모두가 다 주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도 그리고 흩어져 하는 일도 모두가 다 주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받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인정받지 않는 모든 수고도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는 결코 낭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5절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번역상에서 우리말에 빠져 있는데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주님은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졸업식에 못 가는 것이 이렇게 서운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딸아이가 졸업식을 하지 못하고 그냥 고등학교로 가버리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에 졸업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졸업을 graduate이라고도 하지만 또 다른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commencement라고 합니다. 왜냐? 졸업은 학교의 끝이지만 사회로서의 시작이기 때문에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것이 졸업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로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멸망을 예고했습니다. 멸망을 끝이다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시작이요 성전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언에 의하여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다시 성전을 세워졌지요. 성을 함락시키는 것보다 함락시킨 성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혁명을 하는 것보다 혁명 후에 혁명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 혁명과 성은 함락되지 않아 봐서 모르겠는데 결혼하기 전보다 결혼한 뒤가 저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자녀가 자라가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목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부흥도 어렵지만 부흥한 다음이 더 어렵습니다. 끝 다음에 항상 시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일터의 신비입니다. 자, 이제 코로나의 종식. 종식은 또 다른 시작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지만 그것은 예측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시작, 일터로의 시작, 부흥으로의 시작, 성령의 시작, 그 시작을 여는 우리 하은교회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한 시골 노인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의 130년 나그네 인생은 고달팠습니다. 고달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추한 시골 노인이 이집트 왕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축복받아야 할 사람이 끝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축복받을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축복을 주는 사람 선에 서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하은교회 가족들은 축복을 주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복에 굶주려 있습니다. 무엇이 복인지 참 알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나도 없는데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느냐?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야곱도 요셉도 뭇 사람들을 축복했는데 시골 노인이 왕도 축복하더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가게, 우리 일터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그렇게 토닥거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성경은 순서의 책이라고 제가 누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순서는 불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비입니다. 순서는 절대로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회개가 먼저이고 부흥이 다음입니다. 성결이 먼저이고 축복이 다음입니다. 순서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삶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터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일해야 합니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닫으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 거울 보며 목적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익에 두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집을 늘리는데, 그동안 우리는 다른 일을 하고자 일터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잠시 멈추어 보니까 우리의 일터의 목적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교회도,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런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